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섬기면서 이것이 무엇이었지? 라고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영역을 터치할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의 하나이고, 그 이전에 세상과 동화되는 것, 세상이 나를 세상화 하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렇게 정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은사와 은혜, 은혜와 은사 두 단어가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은사와 은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은사와 은혜라는 단어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앞에 보통 X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것은 카가 아니고 하입니다. KH 발음이 나요. 크 할 때 이제 그 발음이 헬라어로 H 발음이에요. 카리스 그렇게 발음하고 은사를 카리스마 그럽니다. 카리스에 마를 붙이면 은사가 돼요. 카리스마. 이렇게. 자, 카리스마라는 이 은사는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자주 참고하는 BibleHub.com에서 제공하는 원문 사전에는 이 카리스마 은사를 The operation of grace, 은혜의 작동,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혜가 작동하여 겉으로 어떤 결과가 드러나요. 그것을 gift, 은사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하리스, 은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컨셉,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 놓으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은혜는 그 기본 개념 자체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무료이다, 공짜이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 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 개념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른 말로 이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이 은혜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람이 스스로 마련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노력도 실패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필요하죠. 무엇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나?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부분을 강조해서 아 무료로 주어지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구나. 원래 기본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 뜻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대는 입장에 스스로 힘으로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서 내가 죄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내야 한다. 그런데 나에게는 힘이 없다. 이때 외부에서 어떤 들어온 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인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힘이 들어가서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 이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거대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흐르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잠시 봐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차원에서 이 구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은혜라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기 위해 이것은 물질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가난입니다. 가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결과 우리는 부요함을 잊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힘이 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암송하고 주장하면서 제 삶 가운데 생각하기에 가난하게 여겨지는 어떤 영역, 그것이 영적이든지 뭐 물질적인 것인지 다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희생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가 흐르는 가운데 지금 몸을 들이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이 은혜.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비교 종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들에게는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비교 종교의 연구 대상이 되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이제 종교를 연구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 그것을 찾아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성육신 사건을 기독교의 특징으로 주장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부활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주장으로 토론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 교수가 방을 잘못 찾아서 이 컨퍼런스장에 들어온 거예요. 이 C.S. 루이스는 그 나니아 연대기 저자이고 Mere Christianity 저자이기도 하죠. 이 책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서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실수로 방을 잘못 찾은 이 C.S. 루이스 교수가 뜨겁게 토론하는 그들에게 지금 주제가 무엇입니까? 토론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종교 중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중이라고 말을 하자 그때 루이스 교수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라는 이 개념이요. 거기에 십자가, 부활, 목자 되신 주님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카리스마 은사의 정의를 제가 아까 operation of grace라고 그랬죠. 은혜에 지금 우리에게 막 임하는 이 은혜의 작동, operation, 지금 다양한 행태로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힘이 머물며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게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어떤 질병을 앓으며 고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낫기를 원해요.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필요하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한 결과 수개월 뒤에 놀랍도록 초자연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외부적으로 들어온 가능하게 하는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치유하는 은혜가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자기 몸이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은혜가 머물러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아요. 이것을 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례적으로 임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치유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사람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 나치려는 어떤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천 한국의 그 인천 주안 장로교회 주안 나경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3, 4일을 못 넘긴다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때를 써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금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서 이 안에 복수가 차서 이게 임신부 배보다 더 크게 부풀어 올라요. 얼굴은 흑색이 되고. 9살과 6살 난 어린 두 딸 옆에서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하고 울부짖는데 너무 불쌍해요. 이 나경일 목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 간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때 주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 7시 30분에 시작된 그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어가고 주일날이 되었을 때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일요일 저녁 늦게 간호사가 와서 몸 상태를 보더니 이제 30분 못 넘기겠습니다 하면서 흰 천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운명하시면 덮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님은 아이들이 아빠의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집에 가게 한 뒤 내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제 몸을 가누면서 밤 12시가 되었을 때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더니 이렇게 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 하고 그 피가 스킨 시큼한 빗덩어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때로 시작해서 하루에 세 번씩 나흘 동안 12분의 혈변을 쏟고 난 다음에 임산부처럼 부풀러 올랐던 배가 쑥 들어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를 담당했던 주치의사가 김병수 박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나경일 목사는 이를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과 신유의 은사, 지유의 은사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났습니다. 이분이 방언 통역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놀라운 방언 통역. 지금 소천하신 김광식 목사님도 이분이 방언 통역해줘서 주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뛰는 말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되어요. 그의 몸에 초자연적으로 임한 치유의 은혜,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이죠. 불치병의 상태에서 간암을 치유 가능하게 했던 그 힘이요. 그런데 한 번의 경험으로 몸에 임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머뭅니다. 이 은사가. 아까 은사는 은혜의 작동이라고 그랬죠. Operation of Grace.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임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양한 형태의 은사가 이례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며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이것을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일곱 개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예언의 은사 제외하고는 다 재능처럼 보여요. 자연적인 잘하는 것 그런 식으로 보여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아홉 개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두 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은사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은사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도가 응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훨씬 더 방대하고 다양하다고 저는 믿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아홉 개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른 형태로 이 은사가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과 정보가 출중해요. 훨씬 많이 알아요. 이 사람 지식의 말씀 은사 있구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보가, 지식, 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사람이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은 옆 좌석에 앉은 어떤 나이 든 부인을 보면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죠. 부인을 보면서 왼쪽 어깨가 뼈마디가 어긋나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되었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원문에는 병들을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Gifts of healings.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각각 다 다른 병고치는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을 다루죠.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은사 또한 받은 사람에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강유 어린이 아토피 피부병을 위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이 아이의 고생은 여전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게는 피부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컨펌해 주셨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왜 기도를 하느냐? 은사가 없는데 왜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 이제 로마서 12장 6, 8절에는 일곱 개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서 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할 거예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내게 주신 의 은사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합류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데 어디인가 부착되어 있고 무슨 기능을 할 거예요. 기능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 기능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나중에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거듭남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에 결합되는 그 순간 자기 고유의 영역과 역할이 부여받게 됩니다. 이게 은사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그럼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게 각자의 임무에 따라서 발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일곱 개의 은사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적으로 모든 성도가 어느 정도 기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모든 성도는 예언적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추론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예언의 카테고리에 넣는데 저는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말씀이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역할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언을 짜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 모델로 생각하는 어떤 예언가 그 사람을 흉내내어서 자기도 따라가려고 할 때 이 무리수를 둡니다. 그런 경우 그리스도의 지체에 많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만큼만 하고 스탑하면 그것이 겸손한 예언이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예언이 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믿음의 분수를 반드시 지켜라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waiting at table 이런 뜻입니다. 식탁에서 시중 들다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는데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웨이터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에 정말 탁월하죠.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애써서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능숙하게, 그것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이 닿으면 뭔가 달라집니다. 숨기는 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섬기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이 누가 클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예언의 은사가 더 돋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진리를 밝혀서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이에요.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은사인데 저와 여러분은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요. 진리를 밝혀서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이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다 가르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은사가 아니면서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두각을 드러내고 싶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르침은 탁월하지 않습니다. 애를 써도 진보가 늦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책임이라는 성경적인 경고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 오늘부터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자,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책망받아요, 분명하게.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은사를 아주 탁월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개발하고 시간을 더 드려야 됩니다. 그 반면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가르친다는 위치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은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살려고 최대한의 애를 써야 돼요. 이게 불의심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가르침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위치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 사람이 가진 실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버려둔 채로 이쪽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불행이에요. 그 자기 자리가 있는데 사용하는 대신에 발견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죠. 한국의 그 중소도시에 보면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요. 아이들이 병이 나면은 갑자기 찾아갈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도시에는 곤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의사들이 충분한데 미용, 성형, 피부과 등 돈되는 인기과로 의사들이 몰려서 그렇다고 일부 원인을 밝히는 걸 들었습니다. 정작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한 거죠. 소아과 의사가 없는 그런 상태. 저는 영적 은사와 관련해서도 인기 종목 은사에 사람들이 눈길이 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 귀한 그 영역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는 각 지역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귀중한 은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의 바나바인데요. 이 분야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은사가 잘 드러났고 이를 신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에게 뭐라고요?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는 giving, 주는 일입니다.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자기 은사이면 성실함으로 하라. 어떤 의미일까? 여기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기 해당되면은 이 구절을 자세히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 giving 또는 sharing이 은사일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과 부요를 허락하세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적재적소에 부를 유통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음에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어떤 의미일까? 헬라어로는 하플로테스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영어 성경을 보아도 with generosity라는 말을 써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헬라 사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헬라어가 웹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워드 스터디, 그거를 뭐 항상 그거는 보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집에 헬라 사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조그만 거고 하나는 제 서재에서 가장 두껍고 무거운 그 헬라 사진을 1500페이지짜리. 그는 잘 안 보아요. 너무 자세하게 단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주 크리티컬한 그 내용에 분명히 좀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사전을 펴니다. 거기에 성실함으로라는 하플로테스를 접히지 않는 상태라고 했고요. 접히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single not having an ulterior or double motive 그렇게 돼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single and not having an ulterior double motive. 숨김이 없는 마음으로 다른 동기 또는 이중 동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주라. 그런 뜻이. 이게 주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에요.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궁시렁 그리면서 주거나 주면서 다른 동기를 품고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소천하신 데렉 프린스 목사님은 세계적인 티칭 사역을 담당한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주님께 이제 가셨죠, 이분이. 세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단체에 재정 후원을 했습니다.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I have discovered that some people want to manipulate us by their giving. 어떤 사람들은 재정 후원을 하고 난 다음 우리 사역을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하플로테스. 하나님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림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프리스탠딩. 서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미리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보여주는 거지. 모범으로서 보이고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요소,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뭐라고요? 부지런함으로. 신속함과 열정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르거나 느리고 굶던 사람은 리더십 행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면 안 됩니다. 게으르거나 느리거나 굶더면 리더십 행사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과 자비의 은사는 병든 사람이나 슬픔에 빠진 사람을 보면 막 긍휼과 자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그 약속 잡힌 그 자체가 이 사람을 힘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아, 병원에 신방 가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약속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핑계를 대면서 빠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찌해서든 가려고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뭐요? 즐거움으로, with cheerfulness, with cheerfulness.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불행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울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의하라고 그 워닝을 준 경고를 한 이 부분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것을 시행해야 돼요. 찾아갔습니다. 울어요. 같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일을 어쩌나 누구도 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1년 뒤에 죽었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절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삶을 일으킨다는 그 의도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 그 자체로 계속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은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진리를 다루면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챕터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실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은사와 관련되어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각자에게 예외 없이 우리 부르심에 맞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그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힘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은사이고 그것이 부르심이죠. 그런데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런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배치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전략적인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을 향해서.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은사를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색되고 묻힌 상태로 버려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잘못 사용할지라도, 안 사용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일까?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서 무엇에 힘을 쓰고 기여할 수 있을까? 나의 은사를 발견해야지 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그 영역이 있다면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지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practice 하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리가 발견됩니다. 아, 나는 팔에 해당되는구나. 그리고 팔 가운데 이쪽 뼈와 이쪽 뼈를 연결하는 관절, 이 영역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돼요. 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응용하고 실행하면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범위하다가 좁아져요. 아, 네, 이것이 전문 영역이구나. 이 부분에 좀 더 시간을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짧은 시간을 내어도 효과가 나타나요. 쉽게,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은 애써서 뭔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왜? 은사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 칼을 지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카리스마. 은사라는 거, 은사. 거룩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되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비교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하는 것 경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이것을 다루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선을 넘은 생각이 들 때는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은사를 실행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섬김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은사를 드러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은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반드시 신실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준, 너에게 할당한 이 은사,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달란트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에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연합하게 하셨을 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며 은사가 다르며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의 혈액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듯이 영적인 은사 또한 각자에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르고 유니크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비전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자신의 영적 은사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십시오.